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예은 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하담비 선교사님의 소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히말라야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 아래에 자리 잡아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네팔. 그런데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네팔입니다. 이 나라에 최근에 유혈 폭동이 일어나서 큰 문제가 일어났었는데요. 오늘은 네팔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님의 편지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먼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팔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약 300년 전까지만 해도 히말라야 산악지역에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자리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루카라고 하는 매우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 무력으로 그 지역을 통일하면서 처음 세운 나라가 바로 지금의 네팔입니다.
저도 구루카라는 민족에 대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데요.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싸움을 잘하는 그런 민족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루카족의 병사들은 용맹하기로 유명해서 당시에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던 시기에도 영국군의 용병으로 활약해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구루카 용병이라고 하면 모든 전쟁터에서 돈을 받고 싸워주는 군인들로 유명하죠.
와, 얼마나 싸움을 잘하길래 아직도 그렇게 싸움으로 유명할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구루카족에 의해 세워진 네팔은 구루카족 사람들이 실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 나라 곳곳에서 문제들이 발생하자 1846년에 그 나라에 있던 인도계 귀족 출신 라나 가문이 나서서 실권을 잡고 구루카 왕을 허수아비로 세워두고 총리직을 세습하면서 100여 년 가까이 네팔에 입헌 군주제를 통치해 왔다라고 합니다.
네. 구루카족이 아무리 싸움은 잘했어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행정 능력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951년경에 구루카 왕조가 라나 가문을 몰아내고 다시 실권을 잡고 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근대화를 이루고 경제발전이 뛰어들었을 시기인데요. 네팔은 다시 왕을 섬기는 왕정국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1951년이면 우리 한반도에는 한창 전쟁이 있던 시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팔은 그러다가 1990년대가 되어서야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다시 인민대표들인 국회의원들을 뽑고 정치를 하도록 하는 입헌 군주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 못 가서 2001년에 그 유명한 네팔 왕국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 네팔의 왕세자 중에 한 아들이 그 부모인 왕과 왕비를 포함한 모든 형제자매를 다 죽이고 자신도 죽고 다 같이 사라진 그런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매우 끔찍한 사건이죠. 그 결과로 왕의 동생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 왕은 말로는 인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심한 왕권 복제 정치를 합니다. 그러자 참지 못한 인민들의 저항이 커졌고 결국 2008년이 되어서야 네팔에서 왕이 사라지고 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2008년이면 정말 최근의 일이네요. 네팔이 그런 나라였는지 몰랐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2008년 5월에 공화국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여전히 여러 개의 당이 서로 대립을 하면서 여러 번의 총리가 바뀌고 있지만 정작 인민들을 위해 정치하는 인민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2015년 봄에는 아마 네팔에 엄청난 큰 지진이 발생을 해서 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때 전 세계에서 매우 많은 구호 물품과 지원금이 네팔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네팔에 막상 가보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지진으로 무너졌던 건물들을 재건하지도 않고 있고 또 무너진 도로들을 새로 고치지도 않고 비포장된 길로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지원금들은 어디에 쓰였다는 거죠?
매우 안타깝게도 네팔에 모여진 엄청난 양의 원조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네팔 재건 기금을 운영하는 권리를 놓고 정당 간의 싸움이 몇 년간 계속되다가 실제로 무너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보상을 해줘서 실제로 가난한 농민들이나 산족들은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잠깐 들어봤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네팔이란 나라에 대해 역사에 대해 잠깐 보았는데요. 우리가 네팔을 밖에서 볼 때는 참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경치가 좋고 또 유명한 관광의 나라인 줄만 알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인민들은 여전히 매우 가난한 이유가 다 있었다 싶습니다. 네팔에 있는 청년들과 또 새 세대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지도자가 그 땅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하성교사님의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은자매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함께 볼게요. 네팔 전역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지 사흘째 아침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에서 10시까지 식료품 구입을 위한 목적의 통행 제한 시간에 2시간 정도 군인들이 무장을 한 채 거리거리에 서 있는 길을 걸으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지난 9월 4일 네팔 정부는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26개 주요 인터넷 망을 전면 차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의 이유를 네팔 안에서 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허위 정보, 혐오, 발언, 인터넷 범죄를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번 조치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가족들의 호화로운 해외생활 실태가 인터넷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적 차단으로 받아들였으며 이 조치는 곧 화학고에 불을 붙이는 불씨로 작용했습니다. 월요일 평화시위로 시작했으나 과잉 진압으로 거리 곳곳은 혼란과 공포로 뒤덮였고 곳곳에서 화재와 파괴 행위가 이어졌으며 진압의 결과 최소 19명이 사망했고 공식적으로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으며 병원은 부상자들로 가득 찼고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를 과잉 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위대는 전 현직 총리와 장관들의 주택, 정부청사, 정당 사무실 등을 공격하였고 이로 인해 정부 건물들이 불탔습니다. 총리의 사임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었고 급기야 화요일 저녁 10시부터 군정부 체제로 도입되었어요. 교도소에서 많은 죄수들이 탈출하여 보안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젊은 정치 지도자들이 임시정부 수장 추대를 결정하여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 세대의 호소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이 나라의 앞날을 축복하며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 선교사님으로부터 네팔에 최근에 발생한 유혈 사태에 대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라는 내용도 듣게 되네요. 결국 총리가 물러났고요. 엄청난 일이 지금 네팔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젊은 정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임시정부를 세운다고 하는데요. 네팔 땅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안전은 잘 보장되고 있으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하 선교사님은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조선어 학원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요.
매우 감사한 일이네요. 그리고 그 땅의 혼란스러운 상황 한가운데 함께 서서 거리에서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다른 쓰리심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네팔 젊은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암흑 같은 나라의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도록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부어질 것이고 그때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팔 땅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져 그들로 하여금 이 꽉 막힌 그들 나라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1980년대 이곳 남조선에서도 지금 네팔과 비슷한 정치적인 대혼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시절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암흑같은 시기에 자기 나라의 일로도 벅차서 쩔쩔매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남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세계 선교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남조선 교회는 남조선 경제발전과 아울러 크게 성장했고 지금 전 세계에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네팔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네팔 젊은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 나라 역사를 돌아봐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어둡고 부패하고 실패한 역사밖에 없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인민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갖는다면 오히려 네팔이 크게 변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강하여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약하고 무력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꿈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네팔 땅과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은 자매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는 정당 간의 이기적인 싸움으로 수십 년째 고통 가운데 있는 네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행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네팔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와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힘과 지혜와 하나님의 환상을 주옵소서.
아멘.
네팔의 소수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영명을 바랄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이어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지 보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 드디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조선어 시험이 있었어요. 1,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응시했고 우리 학원에서도 35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들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열심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나라의 청년들의 미래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매월 마지막 날 티벳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팔, 인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고 이들은 미국, 캐나다 등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지난 8월 30일 모임에 말씀을 저에게 부탁하여 참여했습니다. 예전에 저희와 함께 섬겼던 N 형제가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처음부터 기도하고 있었기에 함께함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예배 안에서 사는 것은 달라도 주의 자녀로 하나됨이 참 귀했습니다. 이 모임에 더 많은 티벳인들이 참여하여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여러 나라의 티벳 사람들이 함께 모임을 갔는데 올해는 이곳 네팔에서 모임을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성장, 성숙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저는 티벳 사람들을 향한 여정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명확해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주신 마음을 붙잡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 이곳 상황이 또한 여러 가지 안 되는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곳에 가든지 가지 않든지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그곳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단비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조선어 교실에서 공부해 오던 네팔 젊은이들이 남조선으로 일하러 갈 수 있는 첫 관문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조선어 시험을 쳤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와, 네팔에서만 1,000명이라니 정말 열기가 대단하네요.
네, 그러게요. 열기가 뜨겁지만 또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네팔의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꿈을 펼쳐가고 미래를 그려가기에는 너무나도 암담한 상황이다 보니 더더욱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역사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네팔 청년들을 위해 우리가 앞으로도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그리고 하성 교사님께서 티벳 종족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으신 것을 나눠주셨는데요. 티벳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독특한 상황에 있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 속해 있는 지역이지만 종교적으로 매우 강력한 티벳 불교로 무장하고 있는 지역이고 전 세계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이 티벳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들어가서 사역할 수 없고 영적으로 꽁꽁 묶여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예, 예전에는 잠시 동안 그 티벳의 문이 외부인들에게 열려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전도 여행자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밟았었고요. 하지만 바로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서 젊은 티벳 청년들이 인도와 네팔 등으로 내려와 살면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사역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꽉 막힌 것 같은 땅을 위해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향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단비 선교사님도 그 중에 한 명이네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티벳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매주 인터넷망으로 연결해 드려진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전략과 지혜를 더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우리 하단비 선교사님의 한글교실 사역에 함께하는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의 티벳인들을 향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땅에서 나와서 회에서 공부하며 하나님 당신을 알고 예배하는 티벳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고향 땅 티벳에 들여온 사단의 거짓된 종교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그 땅의 사람들이 영적 묶임에서 풀어나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팔 청년들에게는 더 큰 용기와 미래에 대한 환상을 주셔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네팔을 향한 생각과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데 사용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단비 선교사님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역 현장에서 능력 있는 사역자로 살아가시도록 늘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서 두 분들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요? 혹은 오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정의와 공평을 향한 갈망이 있잖아요. 하지만 분노로 시작된 정의 추구는 쉽게 폭력과 유혈 사태로 변질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정의는 또 다른 불의를 낳을 뿐이며 또 진정한 정의는 올바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세상이 바뀌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역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은 네팔 청년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길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처음으로는 감사가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태어나는 장소를 우리가 택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해서 누군가는 남조선에 태어나고 누군가는 저 북조선에 태어나고 누군가는 저 네팔 땅에 태어나는 거에 아닌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저 북조선 땅과 같이 또 네팔 땅처럼 또 티벳 땅처럼 그러한 곳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이 물들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의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땅이 변화되고 그 땅에서 생명들이 솟아나고 그러한 기쁨을 맛보길 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비가 내리고 있다면 맨날 우리가 불평하면서 그냥 걸어갈지 아니면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갈지는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땅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오니 그 복음을 듣고 네팔 청년들과 또 티벳 땅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하는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두 분 나눠주신 귀한 나눔들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들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의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자매 여러분, 신실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38살 레베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시고 쓰러진 자들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께 독일에서 여러분께 인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속히 오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환난과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마음 한구석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11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시며 거룩하시고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저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시며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지만 특별히 허락하신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고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을 인도하소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 우리들에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갈망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소서. 죄로 인해 타락한 저희의 모습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이름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참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때때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른 결과가 비참했음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한 피를 나눈 한반도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인간의 야욕으로 인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이 아픔과 어둠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점점 싸늘해져가는 이 남북의 관계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능력의 주님, 저희들의 죄로 인해 이 조선 땅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산은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눈에 보여지는 교회 건물은 사라져 가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을 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며 주님께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싶지만 숨죽여 찬양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감사없는 것은 저희들에게 화려한 예배의 모습은 사라졌을지라도 진실된 예배자들이 이 땅에 있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용사가 남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지더라도 절망의 수렁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음을 알고 믿고 확신합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속 진리의 영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함께 하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저의 시선이 향하게 하소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힘주옵소서. 무엇보다 가는 여정 속에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과 같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의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에스겔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에 희미했던 부분들이 밝혀지게 하시고 어둠과 두려움은 물러가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라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듣다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쉐마는 이스라엘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비슷한 의미로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듣는 것이 모든 교육의 출발이고 근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살던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책을 흔하게 접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고 교육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암송하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읽혀지기 위해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들려지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무엇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각양각색의 우상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할 이방의 가짜 신들이 가나안 땅에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때에 하나님의 유일성을 망각하기 쉬울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복과 어려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거나 배신하기 쉽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9절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유일성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고난 중에 말씀에 순종하되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때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부와 안정적인 삶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성경 속 문맥과 단어들을 살펴보면 마음과 뜻과 힘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용어들의 의미를 고려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은 사람의 어떠한 특정한 기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물질로만 우리의 행함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혹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모세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의 중심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며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면은 히브리어로 샤난이며 그 뜻을 직역하면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되 대충이 적당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것이라도 배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하와가 뱀에게 한 말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왜곡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베어버리고 물질러야 했었는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무엇이든지 베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아담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날카로운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볼 수 있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의 통제 아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매일매일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특별한 말씀 사역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우리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더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순간,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제된 모습과 고난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역사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의도하신 바를 온전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할 것을 꼭 당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 주님 안에서 항상 의롭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법,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법을 꼭 전수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 북조선의 신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스라 목사님께서 우리 북조선연합교회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이스라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11월 23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북조선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